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최초의 바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신약 성서 가운데 최초의 문서다. 최초의 신약 성서 기록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울은 기회가 될 때마다 환기합니다만은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심심치 않게 머물렀던 지역에서 추방을 당해야 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이래 빌립보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소요사태로 고발을 당해서 빌립보를 떠나게 되었고 거기에서 다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로서 로마 제국 시대에는 아주 번성한 국제적인 그런 무역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머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그 도시 안에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거기서 또 다시 쫓겨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전했던 메시지가 뭘까요?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스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였지만 특별히 완고한 전통에 매인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의 선포에 반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고 결국 당국의 다른 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당국에 고발함으로써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동으로 인해서 공공질서를 파괴한 자다 하는 그런 혐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그 어간에 아마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게 50년 그쯤 50년에서 52년 그 사이로 추정이 되는데 바로 그로부터 1년 전 49년에는 로마의 황제 글라디우스가 로마시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도시에서 다 추방한 것은 아닙니다. 로마시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아마도 그 칙령은 제국 내 다른 지역에도 모종의 영향력을 끼쳤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붙었다 하면 뭔가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인식이 아마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결코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었던 것은 아니고 오늘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오히려 그리스인이 중심을 이루기도 했지만 한 유대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은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그런 분위기 가운데,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데살로니가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가야 지역에, 넓은 힘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아가야 지역에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게 되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테네에 있을 때 디모데를 먼저 보내서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그 공동체의 정황을 확인한 후 고린도에 머무르는 동안 기록되어서 전해진 그런 서신입니다. 그 기간이 그 시기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50년에서 대개 52년 그 어간 최초로 기록된 신약성서에 해당합니다. 앞서 말한 그런 상황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의 상황을 무척 염려했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던 공동체도 아니고 겨우 시작된 교회 공동체인데 그 씨앗을 뿌린 사도로서 그들을 직접 돌볼 수 없는 처지에 있었으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방문하고자 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리 없이 동역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디모데는 뜻밖의 소식을 안고 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교우들이 너무나도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볼 것 같으면 외부적 박해의 상황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소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권면하는 내용도 이 서신서 후반부에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다시 말해서 이 서신의 그 첫 번째 대목은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상황과는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히 여기며 격려를 아끼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은 바로 당대의 교회 모습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어서 의의를 갖는 의미를 지니는 교회의 그 존재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바로 앞에 정중한 인사말이 나오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기억하여 말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한테 무척 익숙한 어떤 내용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믿음, 사랑, 소망. 순서는 바뀌어 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그대로 여기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덕목,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의 그 절대적인 덕목이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중심 가치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냥 중요한 그 가치들이 단순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들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그것을 나타내주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개념들이 딱 짝을 이루어서 붙여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요. 다시 한번 환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풀어서 이해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사랑을 이루는 데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삶이 마침내 온전히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는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 뜻을 새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가치가 구체적인 삶으로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삶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꼬집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가치들은 각고의 노력과 단련을 통해서 실현되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가치다 하는 것을 일러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신앙은 저절로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 과정 속에서 그 가치를 내면화해야 하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실현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논조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일관되게 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장황한 얘기 같습니다만 그 이 말씀의 요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선 첫 번 그 앞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 하는 이 표현은 후대에는 일종의 교리화된 그런 예정론의 근거로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만은 사실은 이렇게 교리화된 예정론을 말한다기보다는 어려운 조건 가운데서 어떻게 그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일종의 감격, 그리고 그 근원으로서 그것이 가능하게 된 그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선택되었기 때문에 모범이 된 것이 아니라 모범이 된 그 삶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모범이 된 그 삶을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말로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전했다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삶의 모범을 보였고 그것이 가능한 삶의 밑바탕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의 삶의 진정성을 말합니다. 바로 그것을 받아들인 데살로니카 교회의 교우들 역시 그 점에서 다르지 않다고 이 사도는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의 그 삶의 모범으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의 삶은 결코 그들만의 배타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런 삶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참 저 사람들 모범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은 현실의 여러적인 족쇄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제가 그대로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환기시켜드립니다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어떠한 영접을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아들, 곧 장차 닥쳐올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여 말하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회자되고 있고, 또 이들의 입을 통해서 널리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그들의 삶이 입에서 입으로, 입소문을 통해서 계속 전파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가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일반적인 삶의 방식에서 어떤 삶의 방식으로 전환을 했는지,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전환을 했는지 하는 것을 딱 짚어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이전에는 우상을 섬겼던 데서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요? 당시 일반 사람들이 섬긴 신들이 누구였을까요? 주피터, 디아나, 이시스, 미트라 등과 같은 그런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이 신들은 자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요구하였고 재관들에게 돈을 기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마치 인간들처럼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나에게 많이 갖다주면 많이 베풀어주고, 나에게 많이 안 가져오면 벌을 내리고 하는 식으로 행동을 신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랑을 펼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인간들 사이에서 사랑을 불러일으킨다고 믿었습니다. 전혀 다른 신앙입니다. 전혀 다른 종교에, 전혀 다른 세계관입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은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른 윤리관을 형성시켰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그 윤리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윤리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했습니다. 어떻게 대비될까요?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당시의 일반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축제를 위하여 그 축제 비용을 징세당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고 마음 졸이면서 그 어떤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거리와 쓰레기장에 버려진 고아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을 돕기 위한 공동기금에 자발적으로 기부했습니다. 신전에 갖다 바치기 위한 재물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한 어떤 공동기금을 자발적으로 모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광산에서 강제 노역을 하거나 섬에 유배된 사람들과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음식과 약을 주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죽어서도 무덤에 묻힐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죄수들에게는 자비로 관을 사서 매장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확연히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런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기조는 바로 그 전형적인 초기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분히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그 삶이 복음을 전파시키는 가장 큰 동인이었습니다. 사도들과 같은 선각자들의 복음 전파도 중요한 몫을 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교회의 존재 자체가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진실 아닐까요? 100마디의 말보다도 요란한 말보다도 그 말씀이 의미하는 그 진실을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큰 호소력을 지닌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몫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최초의 서신, 뭐 오늘 그 서신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최초의 서신, 다시 말해서 최초의 그 신약성서 기록으로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굉장히 또 다른 의미에서 각별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첨예한 논쟁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논쟁적인 성격을 띠고 말씀을 그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거의 졸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하는데 굉장히 졸음이 쏟아지는 듯한 표정인데요. 다 옳은 말씀 아닙니까? 좋은 말씀, 긴장이 없죠?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은요, 다 좋은 얘기. 이 좋은 얘기를 하면 이 귀가 쫑긋 안 해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별로 논쟁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가면은 염려하고 하는 그런 내용도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들어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기조 자체가 그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이것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느냐? 네, 이 서신은 바로 그 삶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에서 상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들이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입버릇처럼 하는 중요 단어들을 한번 이렇게 열고 해보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또 무슨 문제를 내느냐고 그러시겠죠? 이 중요 개념들이 이 데살로니가 이 서신에 모두 등장합니다. 제일 흔한 말이 교회죠. 그 다음에 제일 또 우리가 입버릇처럼 붙이고 있는 말이 주님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바라는 임재. 그 다음에 주님을 영접했느냐 하는 영접 등등등. 그렇죠? 흔히 쓰는 말이죠. 이 모든 개념이 다 등장하는데요. 그 의미를 여러분, 이게 교회의 전용적인 영어로 알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부 세속적인 영어였습니다. 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본래 통용되던 그 의미를 완전히 전복시켜서 뒤집어서 새롭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이 서신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전형적인 영어처럼 되었습니다. 교회는 뭘까요? 우리가 교회라고 알고 있는 그리스도 원문은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뭘까요? 민회입니다. 민회.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민회를 뜻합니다. 그 말을 그대로 갖다가 교회라는 말로 썼습니다. 에클레시아. 우리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얘기하죠? 그때 모이는 그 민회입니다. 그걸 교회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고 퀴리오스입니다. 이것은 황제에 대한, 당시 황제에 대한 극전칭이었습니다. 복음은 뭐였을까요? 유앙겔리온, 그리스도로 유앙겔리온인데, 이 말 역시 황제의 등극을 환호하는 표현입니다. 아, 드디어 황제가, 이 황제가 즉위했다 하는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것, 그 소식이 복음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때만 쓰는 말입니다. 그걸 나타내는 말. 임재는 뭘까요?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황제가 사람들 가운데 행차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셨다, 오셨다. 그 다음에 영접은 뭘까요? 아판테시스. 이 영접 또한 그렇게 황제가 우리에게 등장했을 때 그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모든 개념을 그대로 갖다 쓰는데 그것을 어디에다 적용합니까? 모두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그렇게 특별하냐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로서 교회의 존재 방식이 당대 세상 질서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안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주로 얘기하자면 세상 밖에 있지 않냐고 세상 안에 있으되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질서와는 전혀 다른 질서를 구성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던 그걸 전혀 그 똑같은 개념을 가져와서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대상에 적용하면서 그게 아니고 이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안에 있으되 전혀 다른 삶으로 세상의 일반적인 삶과는 다른 삶의 대안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음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교회의 존재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는 이 마땅한 진실이 과연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마땅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복음 전파의 열정은 드높지만 그 복음을 삶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열정은 극약한 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가 많고 제2의 선교대국으로 수없이 많은 나라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이 많지만 정작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물신의 우상이 척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면 복음을 삶으로 구현하려는 의지는 여전히 빈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과연 이 사회에 얼마만큼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묻는다면 회의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서구 기독교 역사에서 해외 선교가 절정에 달했을 때 특별히 그 독일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 일었습니다. 해외 선교가 아니라 내지 선교가 필요하다. 또는 내방 선교가 필요하다. 이런 운동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독교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무슨 선교가 더 필요했을까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사회에서 진짜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각성이었습니다. 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나서야 한다는 운동이었습니다. 해외 선교의 의의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것은 기만이 아니냐 하는 그런 각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지 선교는 결국 당대의 가장 첨예한 문제로 떠오른 노동자들의 문제 거기에 주목을 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중심 과제로 삼았습니다. 더 긴 얘기하지 않습니다만은 독일 교회 바로 그 내지 선교가 오늘의 사회적 국가 내지는 복지 국가로서 독일을 형성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지난 주간 저는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그 복직을 촉구하는 기도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과연 우리 사회를 얼마만큼 이 기독교가 변화시켰느냐 하는 점에서 볼 때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은 서구 기독교는 몰락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우쭐해하고 있습니다. 서구 기독교가 세속화되어 그 정체성이 사라져버린 반면에 우리는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는 그런 자만감을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겉모습만 보면 그럴지 모릅니다. 교회 출석률만 놓고 보면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회를 버티게 하는 가치와 제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보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정한 뜻을 삶으로 실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 얘기도 제가 언젠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유럽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우리는 한국인들은 공동체적이다. 천만의 말씀. 한국 사람들한테 물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 받을 때가 있느냐 거의 대다수가 도움 받을 때가 없다고 답한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대부분 돈 받을 때가 있다. 이렇게 답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겉모습만 갖고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삶으로 구현되지 않는 복음, 그것은 기만이요 미만입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오늘 말씀에 그 진실을 다시 새기며 정말 존재 그 자체로 복음 전파에 몫을 다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